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초신자들은 교회 한번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만약에 오게 되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로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걸 다 바꿔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오죠. 교회를 와서 한 번 두 번 다니면서 아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윤리와 도덕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 마음이 사실은 올바른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늘 바라보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라보게 되면은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만 됩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입니다. 교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는 네 입에 내 말씀을 두고 있느냐, 내 언약을 두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교육자에게 악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마지막 판결하실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이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또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불리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의 울림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판을 강하게 두들기면서 또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답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를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같이 가서 토요일마다 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날 정도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만두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만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적을 많이 보여줄 테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저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음성을 정확하게 딱 그 문장을 저한테 가슴판에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주셨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셨고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바꾸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음성은요, 참 일어서지 못하는 교구를 담당을 했을 때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꾼 두 분을 모시고 교회로 그 똑같이 기도하던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정확하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부흥은 네가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병도 고칠 수 있고 능력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깊은 영성을 소유했다라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동네를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었을 때에 가룟 유다의 짝이 된 한 사도와 제자와 더불어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는 막 자랑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막 자랑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30개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나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전에 물 위를 걷고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있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나타나는 그 행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을 쓰실 때에는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부수는 작업부터 하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부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그릇을 만들려면요, 거기에다가 뭔가 더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뭉개가지고 다시금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죠. 1절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를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창조를 해 나가시냐면은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뭔가 갖추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 위에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체가 있는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깜깜한 상황에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다 부셔뜨리고 다 깨어진 상태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안 비워지면요, 억지로라도 비우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수어뜨립니다. 안 부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뒤죽박죽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창조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때는, 내게 역사하실 때는 나를 비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픕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초신자가 교회를 올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죄 지었던 것, 이거 이제 다 바꾸고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를 잘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나가면은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10년을 믿든지 20년을 믿든지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습 이 위에 새로운 집을 짓지 못합니다. 나를 비워야 되고 부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래서 비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비운 사람은 많이 채움을 받습니다. 많이 부서진 사람은 많이 세움을 입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다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와 같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순 사람은, 그래서 많이 부셔진 사람은 두 손을 다 듭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수시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 계획에도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사고를 당해야 되고 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나는 이것이 진리고 이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삶, 나를 믿으려면 그걸 좀 내려놓아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너를 좀 비워라. 서예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해보면 덜덜 떨립니다. 삐뚤삐뚤 내려옵니다. 세로로 긋기를 하거나 가로 긋기를 하거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 손을 딱 잡으면은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으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뒤죽박죽이 된 바로 그 상황, 길이 보이지 않냐는 그 상황, 내 가치관이 다 흔들려서 내려놓은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바로 재창조의 살기 시작이 되면서 캄캄한 내 인생길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제서야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고 씻고 나를 부수는 그런 과정,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능력은요, 자신을 버리는 권세였습니다.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노라. 그럼 나는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주렸습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을 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돌 가지고 떡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을 붙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유혹을 하는데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은요, 유혹은요, 그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죠. 가면은 뭔가 쾌락도 있을 것 같고 기쁨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처음에 조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부 다 가짜입니다. 결국은요,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을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죠. 이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가졌는데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그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이 그릇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이 금, 은, 나무, 질그릇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이와 같이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릇은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전 것은 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담겨지는 그릇은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려면요 비워야 되고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이 심령에는 그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에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담으려면요 비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자꾸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준비가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이요 바로 우리를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되지. 그래야 그 속에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내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얘야 저리 가자, 그럼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복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복을 부어주시면, 잘 되는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과 더불어서 옛날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뜨릴 준비를 그때부터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걸 원하신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모습들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지금 이 상태에 우리 그릇 위에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버리고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깨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투도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거 바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깨어질 각오, 버릴 각오, 이 각오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철저하게 깨고 비우도록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요구를 하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다 떠나는 거나 다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요, 족속 개념이어서 족속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팠습니다.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팠죠. 그러나 결국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조금 채워주십니다. 뭐라고 채워주시냐면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말씀만 가지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0여 년이 흘러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땅 한 평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한 명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좀 많이 좀 주시는 징조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면은 애기를 좀 순풍순풍 낳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든지. 근데 땅도 한평 주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겨우 100세가 되니까요, 아들, 약속의 아들 한 명 낳았습니다. 이삭 낳았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딸랑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80세 우리 권사님들 아기 한번 낳아보십시오. 얼마나 이쁜지요. 저는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보니까, 그 셋째를 보니까요, 첫째 둘째와는 감정이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이요, 바깥에 나와 있어도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고요. 지금은 말도 듣지 않는 막 난장판 뛰어다니는 이런 아이가 됐지만은 그때는요 너무 이뻤습니다. 근데 100세에 난 그 아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귀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가 가슴에 그대로 와 닿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를 좀 채워주는 그 모습을, 그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뻐서 바라보는 그 아들 이삭을요 내게 바치라. 무슨 심술입니까?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죽여야 돼요. 피를 다 내야 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는 불을 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아무리 그가 믿음의 아버지를 하더라도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겨우 아들 한 명 주시고는 그 아들까지, 이 아들이 이제 내 삶의 전부이다,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시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았더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같이 같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가로로 만들어져라, 부셔져라, 이것은요 진짜 목적은 우리들에게 진짜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진짜를 주고자 우리들에게서 니껏 내려놓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딸이요 공부를 조금 잘 올라가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경력, 이력, 학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왕들도 알았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을요 수석으로 졸업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진짜로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전부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부를 다 가진 자가 되었죠. 그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불러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마 여러분이 찬송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요 다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그 노래 불러보십시오. 내 권세가 다 되는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혈기들, 내 삶의 방식들,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내 모습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그걸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요 그냥 부른다고 해서 절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불러도 그건 내 것 안 됩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호주머니도 내 생명도 내 자녀들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제서야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시면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았더니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버렸더니 만유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죠. 우리가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서져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깨어진 삶을 말합니다. 많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많이 깨어진 삶에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많이 깨어진 자는 많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깨어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 이면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쁨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명예도 다 내려놓고 미래에 보장된 삶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내려놓음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하지만 하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한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쥔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과 참된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요, 두 살 된 아들 동년이와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꼭 쥐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동년이는 울면서 절대로 그 쥐었던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난감이 진짜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산대 위에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놓으면은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년이는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움켜쥔 것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내 삶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만큼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면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가루처럼 부셔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루가 되어져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놀란 영광으로 채우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께 모든 걸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